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죠? 이 말, 정말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살면서 한두 번쯤은 써보거나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아주 흔하게들 쓰죠.
보통은 내가 한 말이나 행동 혹은 못 못한 일에 대해서 누가 좀 지적하면 그때 슬쩍 꺼내는 약간 방어막, 그런 느낌으로요.
그렇죠. 결과가 어떻든 내 의도는 좋았다. 그러니까 괜찮다. 뭐 이런 식의 자기 위안 같은 거랄까요?
맞아요. 근데 오늘 저희가 좀 들여다볼 자료들은 이 표현을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좀더 깊이 파고들죠. 단순한 변명이나 위안을 넘어서, 나는 정말로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서 샅샅이 아시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이죠.
아, 그러니까 내 의도는 좋았다 이걸 넘어서 내 마음의 진짜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 이게 정말 나한테 꼭 좋은 소식일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글들인데요. 시편 139편도 나오고 예레미야서, 잠언, 또 사무에라에 나오는 다윗왕 이야기, 시편 51편 같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이 주제를 한번 깊이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이 말이 가진 어떤 실제적인 무게, 이걸 좀 함께 느껴보고 또 성경이 말하는 우리 마음의 실체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정말 자신의 마음 상태와 그걸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이 하나님은 늘 마음을 아신다는 말이 참 양날의 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안도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더 무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우선 그 마음이라는 것부터 좀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마음이 아프다, 마음 먹었다 할때그 마음이랑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이게 정확히 같은 걸까요?
아, 그거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감정 상태,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상이라면요?
뭐랄까, 당신의 생각, 또 느끼는 감정,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것을 감지하는 능력까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개념이죠.
아하.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은 볼수 없는 당신의 가장 내밀한 중심, 그 진짜 당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결국에는 당신의 말과 태도, 또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기분이나 감정을 넘어서 우리 존재의 어떤 컨트롤 타워 같은 거군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진짜 삐리가 되는 지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건 우리의 그 스쳐 지나가는 생각, 숨겨진 동기, 아주 은밀한 욕망까지 전부 다 꿰뚫어 보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와,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데요. 자료에서 인용한 시편 139편을 보면 그 깊이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을 보면, 주님, 주님께서는 나를 속속들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네.
내가 앉아있거나 서있거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렇죠.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혀를 놀려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와, 이건 정말 숨을 곳이 전혀 없다는 느낌인데요.
네, 그 시편은 계속해서 그걸 강조합니다. 11절, 12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내가 말하기를, 아, 어둠이 나를 숨겨주겠지, 밤이 나를 가려주겠지 하여도
네.
주님 앞에서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며 밤도 대낮처럼 밝으니 주님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어둠 속에 감추려고 발버둥쳐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그냥 환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 진짜 마음은 결코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그렇게 속속들이 아신다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시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과연 우리가 변명처럼 말할 때 기대하는 것처럼 그래도 내 의도는 선했어라고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좋을까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오히려 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 마음에 대해 정말 충격적일 만큼 솔직한 진단을 내립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무엇보다도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여서 아무도 그 속을 알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성경은 우리 마음이 본질적으로 속임수에 아주 능하고 심각하게 부패해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이야, 이건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정말 강력한 진단인데요. 솔직히 좀 뜨끔합니다.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든지 선한 척, 고상한 척 연기할 수 있죠. 좋은 의도를 가진 것처럼 포장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위선이나 자기기만도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죠? 라고 말할 때 정말 그 거짓되고 부패한 모습까지 아신다는 그 사실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거죠. 어쩌면 이 표현이 위안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료들을 보면 잠언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시는 것들을 언급하는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나쁜 행동 목록이라기보다는 그 뿌리가 되는 마음의 상태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죠?
네,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7가지 항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들은 행동 이면의 마음가짐, 그 동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걸 뭐 하나하나 다 열거하기보다는 주제별로 좀 묶어서 보면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아, 네, 그게 좋겠네요.
첫째는 교만과 관련된 마음입니다. 교만한 눈이 대표적이죠. 겉으로는 뭐 선행을 베푸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요.
남들 의식하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속임수와 거짓에 물든 마음입니다. 거짓말하는 혀나 거짓을 증언하는 망령된 증인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뭐 큰 거짓말뿐 아니라 당장의 불편함이나 창피함을 모면하려고 슬쩍 둘러대는 그런 사소한 거짓말, 혹은 아예 남을 해치려는 의도로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우리 일상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교묘하게 숨겨진 교만이나 뭐 사소한 거짓말 같은 것들이요. 또 어떤 주제들이 있나요?
셋째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입니다.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손? 이건 뭐 직접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겨서 억울하게 만드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고요.
아...
악한 흉계를 꾸미는 마음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이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정하려는 그런 계획을 의미하고요. 악한 일에 재빠른 발은 늘 죄의 유혹이나 좀 위험하고 자극적인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경향성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 이건 공동체의 화합을 깨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면서 좋은 의도를 방패 삼을지 모르지만 이런 행동과 태도들은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상태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의도가 좋았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 마음 상태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얼마든지요.
정말 그렇네요. 내 의도는 좋았다고 스스로를 속일 수는 있어도 그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들이나 마음의 경향성은 숨기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속기 쉽고 부패한 마음을 가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뭐 절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자료에서는 다윗왕의 이야기를 중요한 사례로 들고 있던데요.
네,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욕망이 결국 간음으로 이어지고 또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속이려다가 실패하니까 결국에는 그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일종의 살인교사로까지 번집니다. 마음속의 작은 욕망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비극적인 사례죠. 다윗 역시 처음에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가 보인 반응에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죄를 비유를 통해 책망했을 때 다윗은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아.
그는 즉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깊이 회개합니다. 그때의 심정을 담아서 쓴 시가 바로 그 유명한 시편 51편입니다.
아, 그 유명한 회개의 시편요. 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던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구절들 정말 유명하죠.
맞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내 죄악을 씻어 주십시오.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숨기려 하지 않고 또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위험하고 속임수로 가득 찰수 있는지,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회개하고 변화를 구할 때 용서받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소망을 동시에 보여주는군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자료는 그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아, 예수님이요?
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그 엄청난 간극을 메우고 화해를 이루기 위한 길을 예수님을 통해 열어주셨다는 거죠.
네.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깊은 관계를 맺을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분의 도움으로 깨끗한 마음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복음, 즉 좋은 소식의 핵심이죠. 그래서 자료는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고 다윗과 같은 자세를 배우라고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제안하는데요.
네,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 더 이상 숨기려 하지 말고 죄의 결과가 나를 덮치기 전에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솔직하게, 깨끗이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죠.
솔직함과 용기.
둘째,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 가득 차 있듯이 그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고 우리 마음을 분별하고 또 정결하게 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네.
셋째,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셨죠. 이게 뭐 완벽하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애쓰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는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려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죠? 라는 이 흔한 표현으로 시작했지만, 그 말이 실제로는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게 된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속임수에 능하고 부패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다윗의 예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용서와 회복의 길이 열린다는 소망도 확인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분의 도움으로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말을 더 이상 자기 합리화나 어떤 변명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
네, 맞습니다.
오히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이 은밀한 구석까지 다 아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확합니다. 내 마음 속에 진짜 무엇이 꿈틀대고 있는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이라면 다윗처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정일 것입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 당신의 생각과 동기 하나하나까지 샅샅이 들여다 보신다면 최근 당신이 했던 말이나 행동들 뒤에 숨어 있던 어떤 진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까요? 그리고 당신은 그 모든 것이 남김없이 드러나는 완전한 투명함 앞에 설 준비가 정말 되어 있으신가요? 이 질문을 잠시 마음에 품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